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북한에 보낸 올해 다보스 포럼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지난 가을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 측이 이를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 대표도 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발부한 초청장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만일 북한이 책임과 열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46차 다보스 포럼에는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한반도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이 날린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관측돼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부전선 관측소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남측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비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이 지역을 선회하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북한 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중 7번째이자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재임 중 성과를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자신의 집권 기간 중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자동차 등 제조업은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외교 정책과 관련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의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테러 분자들은 실존적인 우려 대상이 아니라며 세계가 3차 대전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대표로 대응연설을 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자국영의 침범에 체포했던 미 해군 10명과 경비정 2척을 풀어줬다고 이란 관영 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미 해군이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오늘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 측이 억류 병사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항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포함된 미 해군 10명은 어제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 페르시아만 해역을 항해하던 중 통제소와 교신이 끊겼습니다. 미군 관리는 VOA에 경비전 가운데 한 척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력 사태가 잦은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에서 발생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은 보안요원들이라고 파키스탄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 7kg의 폭탄으로 무장한 자살 요원이 보안군과 민간 의료 직원들이 모여있는 접종센터로 걸어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오늘 새벽 나이지리아와의 국경 지역인 콜로파타 마을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그동안 이 지역을 대상으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벌인 각종 테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룬은 나이지리아 등 이웃나라들과 보코하람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요즘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의 국민들은 이웃나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중국의 한 언론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웃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나라는 바꿀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면 일본과 북한은 좀 멀리 떨어뜨려놓고 싶은 나라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목록으로 주어진 20개 나라 가운데 일본이 1위,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2, 3위, 북한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한국만큼 매우 가까운 관계였지만 최근 4차 핵실험 탓에 북한에 대한 반감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또 위안부 문제가 중국 국민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이웃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 순위로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순이고요. 한국은 그대로 두고 싶은 이웃나라로 꼽혔고요. 멀리서 데려와서라도 이웃하고 싶어 하는 나라로 복지국가 스웨덴이 1위로 꼽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7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 예정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북한 구름 많겠고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또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신의주 구름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분포. 개성 역시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Todd Rundgren이 부릅니다. Hello, It's Me 들어보시죠.
and spend the night if you think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이란이 억류했던 미 해군 10명을 하루 만에 신속하게 석방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위축됐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란이 억류했던 미국 해군들 석방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이란이 미국 해군 10명을 억류한 게 어제였습니다. 소형 경비정 두 척에 나눠탄 해군 10명이 페르시아만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를 항해하던 중에 교신이 두절됐는데요. 이후 파르시섬 근처에서 이란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었고요. 파르시섬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하루 만에 석방됐네요.
네,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해군들을 석방했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국방부도 확인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 해군들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해 미국이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해군 1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요, 이들이 처음에 억류됐던 파르시섬에서 타고 갔던 경비정과 함께 풀려났으며 해군 항공기로 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의 주장은 미 해군이 자국 영해에 침범했다고 억류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왜 해군들이 이란 영해에 들어간 건가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경비정의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표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요, 이란 관영TV에서 미국 해군들이 탄 경비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래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첩행위 등 적대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군당국자도요, 앞서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비정 중 한 척에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으며 억류 당시 이란 영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네.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이들의 억류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억류됐던 해군들은 모두 안전한가요?
네, 미국 국방부는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고요. 억류된 해군은 여군 한 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TV는 이들이 억류돼 있는 장면도 방영을 했는데요. 이들은 군복 차림에 벽에 기대있거나 누워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여군은 이슬람 여성들처럼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을 두르고 있었지만
네.
긴장하거나 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12일 이란의 미 해군 억류 소식이 나오면서 두 나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신속하게 석방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해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요.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국의 제재 움직임, 또 미 해군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다가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제재 계획을 보류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란도 미 해군을 하루 만에 비교적 빠르게 석방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신속한 통화도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 비련 외무장관은 지난해 긴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자주 접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이란이 미 해군들을 신속하게 석방한 것이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여전히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이 핵합의와 관련해서도요. 이란의 핵능력 제한 조치 이행, 또 미국의 제재 해제 등 앞으로 더욱 민감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은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기도 하는데요. 강경파들은 앞서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핵 합의에도 반대했었는데, 하지만 이란 내에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또 경제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이란 정부가 핵 합의 타결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요.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네요.
네, 어제 필리핀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이 두 나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 2 플러스 2 이렇게 부르죠.
네.
이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에 앞서서 필리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 대법원은 양국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 확대협정의 합헌 여부를 심의했는데 합헌 판결을 내린 거고요. 이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 내 군사시설에서 장기 주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장기 주둔이 불가능했나요?
필리핀이 과거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필리핀 독립 후에도 미군이 오랫동안 필리핀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991년 필리핀 의회에서 미군에 대한 기지 임대 연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 철수했는데요. 이후에는 합동 군사훈련 등을 위해서 최장 14일간 만에 주둔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필리핀 대법원이 양국 협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24년여 만에 장기 주둔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이 미군의 재주둔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을 비롯해서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군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고요. 미국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병력 추가 배치를 추진해왔는데, 두 나라의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2014년에 두 나라가 미군의 장기 주둔을 가능하게 하는 앞서 말씀드린 방위협력 확대협정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필리핀에서는 전직 상원의원, 또 시민운동가들이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의회에서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인데,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필리핀 대법관 15명 중에 10명이 합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 반응 좀 전해주시죠.
네, 필리핀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필리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방위협력 확대 협정의 이행을 통해서 상호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상황 등에서의 합동 대응 능력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 함께 필리핀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협정 이행으로 양국의 해양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이 방위협력 확대 협정은 미군이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요. 미군 배치 지역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필리핀이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서의 두 차례 항공기 시험 운항을 강력히 비난했네요.
네, 필리핀 외교부가 어제 또다시 강한 어조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 중국이 항공기 운항에 앞서서 베트남에 통보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라면서 베트남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해역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킨 것은 자국 주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심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이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 피어리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를 건설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해역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국 영토이며 활주로 건설과 항공기 운항은 모두 주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베트남의 그런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장한 대형 경비함을 추가 배치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저희가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배수량 12,000톤급의 대형 경비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비함보다 훨씬 큰 규모고요. 76mm 속사 포와 대공 기관포 등의 화력도 갖췄고 헬기도 싣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 경비함이 이 배수량 규모로는 현지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보다도 크다면서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 수출이 다시 감소했네요.
네,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선전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12월 중국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달러 기준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4% 이상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감소폭이 적죠. 특히
네.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지만 위안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2.3%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네.
아시아 증시는 이런 중국의 수출 실적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수입은 어떤가요?
수입은 달러화 기준으로 11%, 위안화 기준으로 4% 줄었는데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었으니까 무역 수지는 3,821억 위안 흑자를 기록하면서 개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한 배경으로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절화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의 리콜 계획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유명 서커스단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코끼리 공연을 오는 5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연설했습니까?
네, 이 앞서 백악관이 밝힌 대로 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이 경제안정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등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룬 성과와 또 미래를 향한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now has the strongest, most durable economy in the world.
네, 현재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또 튼튼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1,40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랜 기간 연속해서 일자리가 늘고 있고요. 또 실업률도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 국정연설은 행정부가 그해 추진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말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그저 다음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just talk about next year. I want to focus on the next 5 years, the next 10 years, and beyond. We live in a time of
네, 5년, 10년 뒤에 초점을 맞추고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얘기하고 싶다는 건데요.
네.
미국인들이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미래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경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이렇게 미국 정치권의 분열은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임기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라는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필요로 한다면서 이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는 이성적이고 또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정치 제도를 바꿔야지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경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관련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을 모욕하는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이 공화당 경선의 그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When a mosque is vandalized or a kid is called names, that doesn't make us safer. That's not telling it what telling it like it is.
네, 이슬람 사원이 훼손되고 아이들이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미국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또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 초기부터 뭐 거침없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뭐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고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겠다. 또 지난해 파리 테러하고 또 캘리포니아 테러가 일어난 뒤에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런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요. 딱 1년하고 일주일 남았는데요.
네.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네. 몇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밝혔는데요. 먼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이 수감자들, 주로 테러 수감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수감자들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했고요. 처방약 남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막고 싶다는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고 또 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네. 거의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총기로 희생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옆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뒀습니다.
네. 또 암퇴치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고요?
네. 이 국가적 차원의 암치료 연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해 장남 보 바이든을 뇌종양으로 잃었는데요. 이 같은 암퇴치 계획은 바이든 부통령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침 어제 연방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연설에서 북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북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 어떤 나라도 감히 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파멸에 이르는 길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도 나와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오바마 여사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미국 미시간주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또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미군으로 복역했던 퇴역 군인, 또 지난해 미 육군 특수부대, 그러니까 레인저스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한 여군 장교 등이 어제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어제 미시 오바마 여사가 회장 2층에 앉아있는 사진이 눈에 띄던데요. 또 옷이 특별히 눈에 띄던데
네.
아주 밝은 노란색에 소매가 없는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네.
또 인상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게 인상적으로 느낀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오바마 여사가 과연 어디서 옷을 사서 입었을까? 또 누리꾼들이 어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어디서 파는 옷인지 금방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옷이 금방 또 다 팔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어디서 샀을까요?
네, 뭐 순식간에 팔려나갔다고
예.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부인이 유행을 주도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면은 또 야당에서 반박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반박 연설자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나왔죠.
네, 이 공화당에 떠오르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뭐 올해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사람인데요. 헤일리 주지사가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record has often fallen far short of his soaring words. Even worse, we are facing the most dangerous terrorist threat.
네, 오바마 대통령의 원대한 말과는 달리 그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헤일리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또 공화당의 내부 문제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네.
불안한 시기에는 분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반이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헤일리 주지사는 인도계입니다. 그 이민자 가정의 자녀인데요.
네.
그래서 이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또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라면서 미국이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이 시험대에 오른 일이 있고 또 항상 그 도전을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서 지루하고 또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요. 지난해 배기가스 배출 기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폭스바겐이 내놓은 리콜 계획을 미국이 거부했네요.
네. 미국 환경보호청 EPA와 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뭐 자동차 성능이라든지 배기가스 배출 문제 또 안전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배출가스 기기 조작으로 이 수천 톤의 질소 산화물이 대기에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을 크게 해쳤다면서 폭스바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리콜이라고 하면은 결함이 있는 물건을 회수해서 고쳐주거나 바꿔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 폭스바겐 자동차 가운데 60만 대 이상, 또 전 세계적으로는 1,100만 대 이상이 이 리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죠.
네.
혐의가 인정된다면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최고 200억 달러에 달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폭스바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어제 거부된 리콜 계획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첫 번째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폭스바겐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또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등 이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티아스 뮬러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가 지나 메카시 미국 환경보호청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 배기가스 기기 조작 사건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폭스바겐이 자사에서 생산하는 디젤 자동차예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매연 검사를 받을 때 하고 또 거리에서 실제로 다를 때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다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위 연료당 주행 거리, 그러니까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속임수를 쓴 건데요. 그랬다가 지금 회사 전체가 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조작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4.8% 떨어졌는데 이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율이 떨어진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죠. 이 북한에서는 교예단이라고 하는 서커스의 인기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서커스 공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동물이 보여주는 묘기일 텐데요.
네네.
특히 큰 덩치로 각종 묘기를 보여주는 이 코끼리 참 서커스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미국의 유명 서커스단에서 이제 이 코끼리 묘기를 볼 수가 없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큰 규모와 그 화려한 볼거리로 미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링링 브라더스 앤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단이 코끼리 공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서커스단의 모 회사인 펠트 엔터테인먼트가 월요일 11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5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 서커스에 등장하는 코끼리들을 모두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보호시설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펠트 엔터테인먼트사는 이미 지난해 3월에 오는 2018년까지 이 코끼리 공연을 중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애초 계획보다 1년 반 정도 이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네. 링링브라더스 서커스단이 관리하는 코끼리 수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11마리가 서커스에 투입되고 있고요. 이 펠트 엔터테인먼트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플로리다의 코끼리 보호시설에 이미 29마리가 수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코끼리 수가 40마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 펠트 엔터테인먼트는 성명에서 11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순회 공연을 하는데 1년에 6만 5천 달러가 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 돈을 그 코끼리 보호하고 또 소아암 연구를 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링링브라더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묘기가 등장하는 쇼, 뭐 1년에 한 1000회쯤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서커스 공연에서 사랑받는 동물이 코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서커스 공연에서 코끼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네,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식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논란이긴 한데요. 이 동물보호단체들은 펠트 엔터테인먼트가 코끼리를 조련할 때 이 쇠 갈고리를 사용한다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다 이 서커스단이 방문하는 도시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물의 이동 또 코끼리의 공연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이 펠트 엔터테인먼트가 법적인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논란보다는 이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문하는 도시들과의 법적 싸움에 들어가는 돈을 이 코끼리 보존하고 또 의학 연구에 대신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의학 연구에 코끼리가 쓰인다니까 좀 의외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뭐, 네, 인간은 그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그 P53이 있는데 인간은 이걸 그 두 개만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코끼리는 훨씬 많은 이 P53 유전자를 갖고 있고 따라서 코끼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독특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암에 걸린 아동들을 위한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플로리다의 자체 코끼리 보호시설을 갖춘 이 펠트 엔터테인먼트는 유명 소아 병원 등과 이 협력을 맺고 또 소아암 연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펠트 엔터테인먼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동물 보호단체 반응 어떨까요? 환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또 꼭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명 PETA, 페이타 측은 성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하는 쇼에 흥미를 잃었다면서 이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대형 고양이과 동물, 모든 동물과의 공연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또 피타 측은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구소 측은 이제 코끼리가 공연에서 묘기를 부리지 않게 돼서 안심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플로리다의 코끼리 보호시설에서도 이 코끼리에 대한 처우가 그다지 윤리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가보겠습니다. 알파빌이 부릅니다. Forever Young 들어보시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오는 11월 8일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누가 오르게 될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선거운동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고요. 올해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복잡한 미국 대통령의 선출 과정을 주요 숫자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김현숙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35 그리고 14.
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숫자는 바로 35와 14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고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35살이 돼야 하고 또 미국에서 적어도 14년을 거주해야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도전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35살이 넘어야 하고 미국에서 14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조건.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치고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죠.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3 그리고 1.
네, 다음 주요 숫자인 3과 1은 바로 3월의 첫 번째 화요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거쳐 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슈퍼 화요일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에선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우선 당의 유일한 대표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주에서는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3월 첫주 화요일에는 12개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7 그리고 7.
네, 6월까지 각 주별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모두 끝나게 되면 드디어 당의 공식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전당대회는 일종의 대형 정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Mr. Chairman and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년 전인 2012년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올해의 경우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8일부터 2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7 그리고 7, 올해는 모두 7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11 그리고 8.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화요일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8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죠.
That we can't, we will respond with that timeless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 2008년 대선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던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연설을 하는 장면을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실제로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각 주별로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기 때문이지요. 자, 미국의 이런 독특한 선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다음 숫자를 꼭 알아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538 그리고 270.
네, 미국에는 승자 독식 제도란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11월에 국민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에선 선거인단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바로 이런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거인단 수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538은 전체 선거인단의 수입니다. 이 선거인단 수는 인구에 비례한 각 주의 하원의원 수와 상원의원 2명씩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50개 주의 상원의원 2명씩 100명, 그리고 하원의원 수 435명을 합한 수만큼 선거인단이 배분되고 거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이 추가되면서 선거인단은 총 338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0은 538, 이 선거인단의 반수가 넘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숫자로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1 그리고 4.
유권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 윤곽이 드러난 상태긴 하지만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에 투표를 통해 새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요. 다음 해 1월에 신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식 선서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는데요. 내년엔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딱 한 번 재선이 가능하죠. 현재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후보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 이 많은 숫자로 구성된 관문을 지나야 할 텐데요. 자, 과연 어떤 후보가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최종 1인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출 과정을 주요 숫자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which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peaking of which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got an email from John this morning. He wants us to come over for dinner tomorrow. Speaking of which, did you know he is moving to Florida?
I'm looking forward to the dinner, but I didn't know that John is moving to Florida.
본문에서 저와 제이슨은 친구 존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은 모양입니다. 제이슨이 제게 I got an email from John this morning. He wants us to come over for dinner tomorrow. Speaking of which, did you know he is moving to Florida?
오늘 아침 존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내일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어. 아, 그런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존이 플로리다로 이사하는 거 아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는
I'm looking forward to the dinner. But I didn't know that John is moving to Florida.
아유, 저녁 식사 기대된다. 그런데 존이 플로리다로 이사한다는 건 몰랐어.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peaking of whic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got an email from John this morning. He wants us to come over for dinner tomorrow. Speaking of which, did you know he is moving to Florida?
I'm looking forward to the dinner, but I didn't know that John is moving to Florida. Today's expression is speaking. S-P-E-A-K-I-N-G. Speaking of, O-F, of, which, W-H-I-C-H, which,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which means, while I was speaking about it, I thought of something else I wanted to say. This phrase is used to refer to something that has just been said. It can actually be a thought that does not relate directly to the matter at hand. Speaking of which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무언가를 더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존의 저녁 식사 초대 얘기가 나온 김에 존이 플로리다로 이사하는 것도 아는지 제게 묻습니다. 영어로
Speaking of which, did you know he is moving to Florida?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 coming home later than you tonight. Speaking of which, don't forget your house keys는
나 오늘 집에 너보다 늦게 들어갈 거야.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꼭 열쇠 가지고 나가? 라는 뜻입니다.
Speaking of which,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got an email from John this morning. He wants us to come over for dinner tomorrow. Speaking of which, did you know he is moving to Florida?
I'm looking forward to the dinner, but I didn't know that John is moving to Florida.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Speaking of which means, while I was speaking about it, I thought of something else I wanted to say. Speaking of which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무언가를 더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whic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3년 1월 13일 오늘 최초의 한인 이민선인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아침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선 갤리코가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괴물 포함을 떠난
이것은 대한제국이 수민원이란 담당기관을 설립해 공식적으로 추진한 최초 이민이었습니다. 조선 말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사회 혼란과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과 일거리를 찾아 시베리아나 만주 등지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업을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들은 3주 전 최초의 한인 이민선인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떠난 것입니다. 이후 1903년 오늘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을 시작으로 오늘날 미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864년 1월 13일 오늘 켄터키 옛집 우수 제너든을 작곡한 미국 민요의 아버지인 스테판 콜린스 포스터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포스터는 14살 때 티오가 왈츠를 작곡하면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2살 되던 해 포스터는 우수 제너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작곡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포스터가 작곡한 켄터키 옛집, 금발의 제니, 올드 블랙조 등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면서 포스터는 미국 전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포스터가 작곡한 음악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등의 감정이 담겨 있어서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포스터 자신은 결혼 생활의 파탄 등으로 가난과 외로움 속에 시달리다가 1864년 오늘 37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